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자국 내 민간인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스티브 파긴 예멘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알베이다 구역 라다시의 민간인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파긴 대사는 후티 반군이 라다에서 폭발물을 이용해 민가 여러 채를 파괴했다면서 여성과 어린이가 대부분인 이 잔혹한 공격의 희생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긴 대사는 이 같은 폭력 행위는 후티 반군 장악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통과 불안정을 상기시켜준다며 미국은 예멘의 평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40분 사이 연합군 항공기들이 후티 반군 지역에서 발사된 드론 한 기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후티 통제 지역에서 보내진 수상무인정 한 척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주변 지역들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이들 지역에 수주 사이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적어도 17명이 다치고 학교와 주거용 건물, 산업시설들이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르이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러시아군이 전략폭격기를 동원하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미사일도 발사했다며 미사일이 여러 방향에서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이날 크이우로 날아온 탄도미사일 2발과 순항미사일 29발을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격추된 미사일 잔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우크라이나 공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미사일 한 발이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의 공업지역을 강타했다고 이호르 테레호우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시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테레호우 시장은 이 미사일이 다층 상업용 건물을 타격해 적어도 5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현지에서 발행되는 알하다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결의안에 인질 석방과 연계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이를 지지해줄 것을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위험에 처해 처절히 고통받는 민간인들에 집중하고 이들을 우선시하고 보호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0일 알제리가 제출했던 양측 간 즉각적 인도주의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하마스 억류인질 전원 석방 필요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적어도 9개 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대규모 지상작전에 대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외에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제거할 방법은 없다며 라파 공격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해안에서 어제 전복된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탄 난민선에서 현재까지 69명이 구조됐다고 AP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현지 어선이 10명을 구조했으며 인도네시아 선박에 의해 나머지 59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선박에 승선했던 난민 숫자는 분명치 않으며 현지 어민 등에 의해 구조된 생존자가 60명에서 100명 사이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방글라데시내 수용소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들이 타고 있던 이 목선이 수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전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군부의 집단 학살 등 박해를 피해 상당수가 이웃나라로 이주했으며 이웃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에는 74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많은 로힝야족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약 4,000km가량의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경유하는 동안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탄두 소형화에 필수적인 삼중수소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차 연임이 확정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2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1 내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탄두 소형화에 필수적인 삼중수소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도 핵심 공정이 계속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VOA에 공개한 북한 핵시설 동향을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영변 핵시설 내 동위원소 생산 공장에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삼중수소 생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 see them also working now in the place which is called isotope production plant.
특별연구원은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 탑재를 가정한 발사시험을 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필요한 물질 생산 움직임을 영변 핵시설에서 지속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위원소 생산공장 가동 정황을 지목하면서 이곳은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에서 삼중수소를 분리하는 공장일 것이라며 삼중수소는 소형 핵무기를 작동시키거나 증폭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원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를 이용하면 핵융합 반응으로 폭탄의 위력을 높이는 일명 부스트 방식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탄두보다 더 작은 핵장체를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삼중수소는 핵융합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이를 사용할 경우 적은 양으로도 플루토늄보다 더 높은 에너지 출력을 달성할 수 있어 작은 크기의 핵탄두에서도 높은 폭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VOA에 제공한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연구용 원자로 단지의 동위원소 생산실험실과 구연료봉 제조공장 남동쪽에 위치한 동위원소 생산공장 두 곳에서 삼중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위성사진만으로는 두 곳의 역량을 확인할 수 없지만 동위원소 생산공장에는 방사선 조사물질에서 삼중수소를 추출하는 데 더 적합한 큰 핫셀이 동위원소 생산실험실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월과 지난해 12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동위원소 생산공장에서 지난 2년간 핫셀이 위치한 구역의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열에 의해 녹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해당 시설이 계속 가동 중임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지붕 물질의 부식과 같은 일부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건물 내부에서 작업이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고 부연했습니다. 핫셀은 핵물질 추출 및 분리 작업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한 격리 공간으로 핫셀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핵물질 추출과 처리 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증기가 배출되는 모습이 지난 2월 촬영된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도 삼중수소 생산 관련 정황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해당 원자로는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 외에도 핵무기 프로그램용 삼중수소 생산을 위해 리튬 6 원자 물질을 조사하고 경수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연료봉을 시험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증기가 배출된 것은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에서 가동 움직임을 보이는 주요 시설들이 모두 삼중수소 물질 생성의 주 원료가 되는 리튬 6 조사와 관련 있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눈의 특별연구원은 아울러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방사선 조사물질 방출이 포착된 점도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삼중수소 생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사능 조사물질이 배출된 것은 부스트 방식의 핵무기 등 소형화된 핵탄두의 필수적인 삼중수소 생산을 위한 분리작업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부스트 방식의 핵무기는 일반적인 핵무기에 비해 훨씬 적은 핵분열 물질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핵무기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공언한 북한의 발표와도 일치하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Then you make your device smaller with this boosting.
하이논의 특별연구원은 삼중수소를 활용한 부스트 방식을 이용하면 8kg이나 4kg의 플루토늄을 쓰는 것보다 핵탄두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부 지역이나 도시, 군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적정 수율을 갖춘 소형 핵탄두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의 계획이고 그들이 전술 핵무기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영변에서 나타나는 가동 정황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초대형 방사포 6발이 발사돼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에 무인도를 명중시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600mm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위협과 실전 능력을 확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격 후 초대형 방사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했다고 보도해 방사포에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 탑재를 가정해 발사시험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우선순위는 정권 생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르키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등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se relationships have allowed the DPRK to circumvent sanctions, build their weapons program, illegally further missile technology.
러키메라 사령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태세 점검을 위한 하원 군사위원회의 연례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런 북러 관계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불법 개발하며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사이버 범죄로 경제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위협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우선 순위는 정권 생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is top and state priority is regime survivability.
러키메라 사령관은 김정은의 최우선순위 그리고 북한의 우선순위는 정권 생존 가능성이며 그는 이를 위해 다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고 현재 동계훈련 중에 있다며 또 그는 군사 장비를 시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투를 위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가 일부 장비를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build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readiness.
러키메라 사령관은 한국 방어와 관련해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양자, 삼자, 다자 훈련을 포함해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키메라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선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2만 8,500명 이상의 미군 병력으로 구성된 최고의 연합군이 한국에 전진 배치돼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리적 현실에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했기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약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북러 협력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all of that technology and all of the funding that Russia might be putting into North Korea.
아퀼리노 사령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자금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계속 투입될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선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외에도 100만 발이 넘는 포탄과 수많은 미사일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길 원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인 체제 안전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점점 더 분명해진 건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략무기 개발을 늦출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고체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이 진전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은 2023년 신형 고체 추진 ICBM을 시험했고 2024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고체 추진체의 발전으로 북한은 액체 추진 미사일보다 발사 징후 사전 탐지가 어려운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첫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러시아에서 열린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한 대가로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일부 나라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차 연임이 확정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를 통한 핵 보유국 지위 확보와 대북 제재 무력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오선이 확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오랜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가진 북러 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인 강국 건설 위협을 힘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에 설린 우호관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고 반제 자주를 공동의 이념으로 하는 100년대기의 전략적 협조관계로 승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축전은 푸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 보낸 것으로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각별한 양국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를 글로벌 강국으로 만들려는 푸틴 대통령에게 종신집권의 길이 열린 것은 미국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반미연대를 통한 신냉전 외교를 추구하는 북한으로선 반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국면적 필요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일정한 동북아에서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적 일치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내적인 안정성 또 대외적인 고립에서의 탈피 이런 측면에서 푸틴의 당선은 북한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 미한 일과의 대치관계 속에서 북한은 대미, 대서방 공동전선에 있고 미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경계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우회 돌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선임 연구위원은 특히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은 자신들의 안전보장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핵무력 보유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러시아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을 통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러시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핵 보유국에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선언적으로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러시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간접적 승인이 되는 거군요.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 우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푸틴 대통령 오선 확정을 계기로 미한일에 대응한 군사협력 수준 제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 교수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월 러시아를 방문해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기반해 북러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와 대등한 핵 보유국으로서 양국 군사협력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핵 강국의 지위를 가지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그런 새로운 군사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은 북한의 핵 보유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취해지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노림수가 러시아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당면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 등 결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일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그 다음에 기타 비핵 국가들의 핵 보유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NPT 체제가 깨지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도 깨질 거예요. NPT 체제가 깨지는 건 러시아한테도 재앙이다. 그러니까 핵우산이다 이런 우회적인 표현 외에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북러관계의 전략적 변화 계기가 되기보다는 한국과 쿠바 간 수교로 신냉전 외교에 상처를 입은 북한의 체면과 입지를 살려주는 외교적 서비스 차원의 상징적인 행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미국, 일본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러시아는 앞으로도 북한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미국, 일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에 나올 것을 압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과 정상회담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명예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제1주적으로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짜고 있는 구도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겠나. 그걸 위해서 뭔가 지금 구도를 짜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보는 거죠.
고명예 교수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지상시험 현지 지도에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계획하에 전략무기 개발 과제들이 완결됐다고 조기 선언한 것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2017년에 있었던 핵무력 완성 선언을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당시 전술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ICBM, 핵 잠수함과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그리고 정찰위성 개발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선박간 환적을 통해 다량의 유류를 불법으로 반입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고가 차량 같은 사치품 유입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유조선은 계속해서 정제유를 밀수하고 있다며 이들 유조선 중 일부는 예년보다 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작년 3월부터 10월 사이 거의 매달 청주산호란 이름으로 북한 해역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동중국해까지 내려간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선박간 환적을 한 과거 기록을 고려할 때 천마산호는 불법 석유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항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천마산호는 2023년에 4차례에 걸쳐 남포항으로 석유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UN의 대북 제재 유조선인 천마산호가 지난해 여러 차례 중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로 중국으로 향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 패널은 천마산호의 중국 행위, 불법 유류 선적을 목적으로 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 개의 UN 회원국을 인용해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이 월 4회에서 5회로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제유 초과 반입 문제를 지적한 55개 UN 회원국의 공동 서한을 언급하며 북한 선적 유조선은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남포와 흥남, 청진, 송림항으로 총 87차례에 걸쳐 정제유 제품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유조선이 중량의 90%에 해당하는 유류를 운반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작년 9개월간 북한이 152만 배럴의 정제유를 반입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중량의 60%만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제유 반입 추정치는 101만 배럴에 이른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연간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사치품 유입 문제도 올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2023년 북한의 대외 무역 증가는 점점 더 다양한 외국 상품이 북한에 등장하도록 촉진했고 그중 일부는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상품군에서 수입이 증가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연구기관을 인용해 2023년 상반기에만 북한이 수입한 사치품 액수가 4,064만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600과 렉서스 LX, 포드 트랜짓 벤 차량과 더불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손에 든 디올사의 핸드백을 사치품 유입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중국 등 일부 나라는 여전히 이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북한 라진항을 통한 북러 무기 거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라진항을 출입한 러시아의 대형 화물선의 이름과 재원과 함께 이들이 컨테이너를 선적한 시기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선적이 이루어진 라진항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산에 열차가 통과하는 터널이 마련돼 있는데 이 산의 남쪽 부분에 여러 개의 L자형 입구가 있다며 이곳이 북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하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이뤄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 58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그룹에 의한 대량의 사이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방산기업과 공급망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 문제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소 5개 나라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에 연간 7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국과 라오스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상호명과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식당 운영에 관여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북한 요원의 이름과 사진을 언급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들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매년 3월에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로 올해는 615쪽에 걸쳐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8개국 출신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최근 전문가 1명이 임기를 마쳐 현재 임시로 7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올 1, 2월 북한의 대중인조 모바일 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배로 늘었습니다. 북한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입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 2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BOA가 20일 중국 해관 청서의 북중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 2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은 4,096만 7천 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액 6,220만 달러의 66%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1만 달러와 비교하면 4배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인조모발 제품은 1억 6,276만 달러치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22년 1,131만 달러 대비 14.4배로 급증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두 달 만에 이미 지난 한 해 수출액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한 해 북한의 대중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이 스탱그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이날 BOA에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병목 현상 때문에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수출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1, 2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300%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원료를 수입해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되파는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 2월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제품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인조모발 제품의 재료로 3,86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19만 달러 대비 2.7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올 1, 2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2억 4,903만 달러의 15.5%에 달합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철광석과 석탄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막혀 외화벌이의 차질이 빚어지자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대중가발 수출 단가가 크게 올랐다며 가발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가발 이외의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재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이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란 점입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인조모발 제품의 총액은 31억 5,162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전체의 60%가 넘는 18억 9,937만 달러입니다. 올 들어서도 중국의 최대 인조모발 제품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지난 1, 2월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인조모발 제품 5억 1,337만 달러 가운데 63%인 3억 2,265만 달러치가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 업계 종사자 등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포장해 미국과 아프리카, 영국, 독일,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스탱고런 선임국장은 중국에서 가공되는 가발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가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일부가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각국 독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앞서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은 북한산 가발의 미국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17년 8월 2일 대통령은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가차에 서명했다며 가차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 국적자 또는 북한 주민이 전체 또는 일부를 제조하거나 채굴한 상품은 1930년 관세법에 따라 금지된 강제노동 상품이라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물품은 미국 내 어떤 항구에서도 입항할 수 없으며 압수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가발이 북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가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도 북한산 섬유 제품 등이 중국 상표를 달고 미국에 반입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북한에서 만든 중국산 가발을 다른 나라로 재수출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ut I would not be surprised if there wasn't a re-export, an exporting of wigs made in China to other countries to earn foreign exchange.
뱁슨 전 고문은 북한산 가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거래 출처와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회사가 북한으로부터 가발을 수입해 스스로 미국에 가발을 팔든 다른 중국 회사에 팔아 그 회사가 다시 미국에 팔든 그런 식으로 증거를 가지고 역추적해야 하고 그러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only way is to track the source and the process of the trade, which companies are getting wigs from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또 중국산 인조 모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회사는 수출업체나 그 하청업체 등이 북한 제품이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국 CBP는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닉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세 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치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 가차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CBP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두 척이 북한 해역을 벗어나 공해상으로 운항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중 한 척은 뱃머리를 중국으로 향하는 모습을 끝으로 사흘째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역을 벗어난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북한 선적의 동산 2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산 2호는 현지 시각 18일 자정을 넘긴 시각 중국 산둥성 르자오에서 동쪽으로 약 114km 떨어진 지점에서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당시 동산 2호는 뱃머리를 남서쪽, 즉 중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산 2호의 목적지가 중국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약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동산 2호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의 위치를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껐기 때문인데 이는 국제해사기구 IMO 규정 위반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금수품 운송에 연루된 동산 2호 등 4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각 유엔 회원국에 동산 2호 등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다른 나라 항구로의 운항이 금지된 동산 2호가 어떤 이유에서 한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국 해상으로 향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마린 트래픽은 동산 2호가 골재 운반선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골재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점으로 볼 때 이 역시도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의심스러운 운항을 한 제재 대상 선박은 또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인 산마 2호는 현지 시각 21일 현재 일본 대마도와 본토 사이 대한 해협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통행이 많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잠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켰다가 이후 항로를 벗어나면서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산마 2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산마 2호가 2017년 10월 중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마 2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항구에서 억류될 위험이 높은 산마 2호가 어떤 목적으로 이 해역을 지나쳤는지 의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국제해사기구 제33차 총회에선 각 유엔 회원국이 북한 선박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의장인 칼리드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영국 주재 사우디 대사는 모든 회원국과 관련 이해 당사국들에게 암흑 선단 혹은 그림자 선단의 해양 분야 불법 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속서 7조 29항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dopt the resolution on urging member states and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promote actions to prevent illegal operations in the maritime sector.
결의가 명시한 암흑 선단과 그림자 선단은 제재 회피와 안전 또는 환경 규정 회피 등 기타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가 채택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북한 제재 선박의 해외 운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다는 BOE의 지적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평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8일 관련 의혹에 대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은 항상 적법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해 해운정보시스템 자료를 인용해 중국 회사인 산둥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최근 북한 선적의 금운산 8호에 등록 소유주로 등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금운산 8호가 해외 항구에 입항, 출입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이지만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책임 규명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기구 부대표가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리는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다 알라시프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는 20일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일반 토의에 앞서 구두 보고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알라시프 부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올해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is year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DPRK, impunity continues.
이어 북한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 범죄를 해결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라시프 부대표는 이런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이 불처벌 관행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징후가 없기 때문에 북한 외부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나 용인된 취해법권 및 보편적 관할권 원칙 아래 국제 기준에 따른 국가 차원의 기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As there are no indications that the state will indeed address impunity, it is imperative that accountability.
또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은 모두 배상 및 추모와 같은 비사법적 책임도 강조했다며 이는 사법적 책임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시프 부대표는 또 책임 규명의 진전은 북한 주민과 국내외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또한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토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dvancing accountability is essential to uphold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the DPRK.
알라시프 부대표는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 기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탈북민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면담하는 횟수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12개월간 면담한 탈북민 수는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고, 여기엔 주로 해외 파견 노동자였던 남성들과 주변 국가에서 수년간 살았던 여성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책임규명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도 가속화했다며 지난해 상담 횟수가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향후 책임규명 전략 개발을 위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사법공무원 및 실무자,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와 폭넓게 협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책임규명 방안이나 전략을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의 인권 침해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인권기구가 탈북민들에게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보장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 reiterate the call to all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people to the DPRK.
그러면서 모든 국가에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자제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강제 송환은 탈북민들을 고문,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국인 북한 정부는 그러나 이날 일반 토의에 불참해 발언권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이날 일반 토의엔 전 세계 다양한 인권 문제들이 제기됐고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EU 대표들은 짤막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담당 미셸 테일러 대사는 UNCOI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0 years after the UNCOI, the DPRK continues to commit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유럽연합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알 라시프 부대표가 악화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 뒤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n particular, my government called for immediate action from the DPRK regarding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윤 대사는 이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 만큼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정부의 대북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즈라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20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제로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an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absolutely deplorable.
제야 차관은 북한은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을 통하며 북한에서 나오는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러한 심각한 인권 상황은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밝힌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목적에 매우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아 차관은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매우 역동적인 대사라며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래 서울을 두 번이나 방문해 미한 양국 간 대북 인권정책 협의를 조율하고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아 차관은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I want to commend the ROK for hosting a dynamic and inclusive summit these last three days.
제아 차관은 지난 3일간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수백 개의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무엇보다 청년 지도자들을 참여시켜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타이완이 참가하는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아 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주권 국가이며 이번에 매우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ROK is a sovereign state that makes its own decisions and we again commend their leadership in hosting this highly impactful and successful summit.
또 타이완은 선도적이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고 기술력도 강력하다며 미국이 보기에 타이완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가장 어려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타이완이 정상회의의 목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아 차관은 또 이번 정상회의가 어느 한 참여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타이완 당국을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쇄신을 위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약속 이행하기라는 설명 자료를 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민주주의 제도와 글로벌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한국, 일본,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가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미국 등 11개 국가가 서명한 데 더해 참가국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밖에 국무부는 회의 기간 동안 온라인 인권 옹호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지침을 발표했으며 책임 있는 상업 행동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차기 정상회의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주도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대외 지원으로 2022년과 2023 회계연도에 58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향후 2년 동안 60억 달러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정부가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선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20일 지난해 상반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32개 인권 우선국의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책임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단체들은 종교 또는 신념, 집회, 언론, 결사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이 국경을 부분적으로 재개방한 가운데 영국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과 추가 인권 침해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영국은 모든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중국의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촉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영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무기 프로그램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계속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을 통해 불법 무기 자금이 조달됐으며 노동자들은 종종 현대판 노예에 해당하는 여건의 해외로 파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연례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 등 32개국을 인권 상황이 열악한 인권 우선국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이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영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회의의 서면 질의에 영국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다자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내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많은 보고를 인정하며 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외무부의 리타 프렌치 인권대사는 지난 1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 대화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유엔 결의안을 거부했으며 대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The DPRK fails to provide for its citizens basic economic needs and rejects UN resolutions. Instead, choosing to invest in its illegal weapons program.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 관계자는 20일 VOA에 런던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21일 의회를 방문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43년 3월 21일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합니다. 지동설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청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공인 교리로 주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10년 전 이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을 발표하면 자신이 종교적 이단자로 몰릴 것이 우려돼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얼마 전인 1543년 3월 21일 그의 제자에게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표하게 합니다. 이로써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의 행성들이 각각 원을 그리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지동설은 이후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발표하고 두 달 후인 1543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납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샤프빌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는 흑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In South Africa, police fire on a crowd of blacks in what becomes known as the Sharpeville Massacre.
이른바 샤프빌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 5천여 명의 흑인들은 남아공 정부가 새로 제정한 통행법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로 제정된 통행법에 따라 흑인들은 그들의 이름과 세금 번호, 고용주 정보 등이 포함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이 통행법이 흑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인종차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시위가 시작된 지 얼마 뒤 300여 명의 남아공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하루 동안 70여 명의 흑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리고 6년 뒤 1966년 유엔 총회는 3월 21일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합니다.